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롭게 되며 또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아침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어 예배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로마서 1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혜를 가졌으나 모든 지혜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개인에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뒤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됨을 이루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가 됨으로 인한다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낮아지며 섬기며 종국에는 없어져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제일 처음 제도로 주신 것이 결혼 제도였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었죠.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독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서로가 하나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훈련이 그 가정 가운데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주신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자기 만족이나 이상의 실현이 아니라 하나됨, 즉 섬기고 희생하며 없어져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각 개인으로 이루시지 않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실 지금 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껏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면서 쭉 설명을 했던 부분이 이게 굉장히 축약을 해서 전달을 잠시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결국은 지금 전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과 이 한절은 결론적으로는 축약시킨 한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는 개인주의가 인간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이념이 되어버렸어요. 가면 갈수록 개인의 존중이 어쩌면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 말씀을 뛰어넘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교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훈련, 공동체 이것을 거절하고 지체로서 살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옮기겠다라는 자세로 지체보다는 관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큰 교회의 관객 같은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 구원을 완성해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합니다. 지체로서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새 인류,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이 우리가 되었다면 이제 12장 1절 서두에서 모든 자비하심, 영적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임을 가르치시고 곧이어 3절부터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이 구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소유권의 이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런데 단지 내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건강, 물질, 시간, 그 사용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어요. 바꿔 말하면 그것이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자도의 삶을 산다는 건 세상이 살아가는 논리와 전혀 반대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요. 누가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갑니까? 아니, 어렵기 전에도 오른밤 맞으면 누가 왼밤을 돌려댔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하는 성숙의 단계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다 보면 우리는 그 삶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지 못하는 숙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3절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바가 지난 시간 무엇이라고 첫 서두를 뗐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있는 이상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인생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을 갈 때까지만 해도 제 시선이 온통 타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배우면 배우는 대로 족족 제 자의 눈금을 더 명확히 하고 촘촘히 하는 데 사용해서 신대원을 갈 때쯤 신대원에 계신 교수님들로부터 그 휘하에 있는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사님들이었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하기에 거룩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모든 사람은 부족함이고 그 사람들의 죄된 모습들이 저에게 비추어서 대부분 저의 말에는 비판, 부정, 회의밖에 없는 신대원의 첫 학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사사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자신의 개인 복수를 위해 300명을 사용했던 기드온. 기드온의 사적을 이야기하다가 성경 마지막 부분에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기록해 두었었죠. 강자에겐 비굴하고 약자에겐 잔혹하던, 얼마만큼 잔혹한 사람이었죠. 자기 동족, 지파 중에 두 종족, 두 부족을 학살했던 살인자 기드온. 말은 청산유수처럼 절대로 군림하는 왕이 되지 않겠노라 해놓고선 삶 전부는 완전한 왕으로 살았던 기드온.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기드온. 여러분, 그런데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평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것이 단지 인간의 실존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평균이었다고요.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든 목사의 문제나 지도자들의 문제가 우리의 평균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균이라고 하면요, 나 자신이 그들에 비해 어떤 부분이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거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이나, 아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신앙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앞에 그 문제를 직면했거든요. 제가 말씀 앞에 저에 대해서 바르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타인을 볼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인생에 소망 없는 제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저 인생의 구원이, 저 인생의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어요. 그리고 나서 타인들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제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가기 위해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치열한 싸움인데 남들에게 이 싸움에 도전하고 승리하십시오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사실도 발견한 거죠.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있다는 건, 부정하고 있다는 건,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여기에서보다 더 큰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나는데 먼저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자신을 과대평가한 허상이 있으면 늘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도 없는 허상을 위해서 일평생을 탕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저 정도 위치에는 서야 돼. 나는 적어도 저 정도 삶의 내용들은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 그러면서 본문은 밑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말이죠.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4절과 5절을 읽었습니다. 지체라는 것,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큰 그림으로 두시면서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신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가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게 한글 번역이 굉장히 믿음의 분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었으니까 각자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생각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는 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분량대로라는 말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헬라어 본문의 분량이라는 말은 메트론입니다. 메트론에서 미터가 나왔습니다. 영어의 미터요. 그러니까 척도, 메이저, 측량 이 말입니다. 영어 번역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번역을 선택합니다. 킹 제임스나 NIV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번역을 메이저, 그러니까 척도로 했습니다. 메이저 오브 페이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척도. 원래 분량이라고 해석을 하려면 어마운트를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많고 적음이 결정이 되잖아요. 원문을 직역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믿음을 기준으로, 바꿔 말하면 믿음을 힘입어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각자 주어진 믿음의 크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들은 일생일대 중대한 결혼이라는 문제를 앞에 둘 때 흔히 예측 못한 기준이 나옵니다. 얼굴, 그렇게 생겨서는 도대체 안 돼. 전혀 예측 못한 기준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기준이 돈, 직업, 지방. 그런데 성경은 모든 생각의 기준이 믿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라. 그런데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다 이어집니다. 지혜가 잠언이 지혜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이 히브리어가 학함인데 학함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학함은 또 말씀이 됩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라라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을 보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고 내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었으니까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면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 지체로서 나라는 존재는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로서 나를 바라보라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더라도 그 역할에 맞게 생각하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면 나를 장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하실 터이지 나를 왜 차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 그래서 야곱이 흔히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에서의 장자권을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셔서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높고 낮은 혹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우리를 의탁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만족은 사실 내가 가진 자리나 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감사의 만족에서만 겸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과 반대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본문을 더 강조할 수 있겠죠.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트렌드는 개인주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만큼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공동체의 부분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낭비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업화 세대 속에 부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사는 것도 잘못되었다까지 생각을 확장시키기에 이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 아니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제외두고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어머니로서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나는 이런 삶 살 수 없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사회가 그렇게 부추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가정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사는 것,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과거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뽑히고 난 다음에 그 무능한 대통령을 뽑은 50대, 60대, 70대에게 20대, 30대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요. 그러나 50대, 60대, 70대가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며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 일터에서 자기를 지키지 않았던들 오늘 20대, 30대가 없는 거거든요. 지식은 단지 좋은 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내용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우리는 이제는 교인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실제로는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덜 감당하고 조금이라도 더 자유함을 누려야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다는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저는 다행히 지금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많은 일들에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가정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먼저 이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 가운데 정해두신 법과 기준을 따라 살 것을 요청하셨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것을 속박당하는 것처럼, 자유를 잃은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배웠잖아요. 말씀의 울타리를 친 사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한 사람들만 에덴을 복원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확인을 했죠. 여러분,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정하신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경우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기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그 온갖 불행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 있는 나와 내가 과대평가한 허상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되어져야 할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간격이 크면 클수록 인생은 고통스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과대평가를 버리지 않는 한 이 간격은 절대 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계를 넘나드는 노력 속에 밤과 낮을 최선을 다하지만 평가한 간격이 있으면 만족은 없고 한평생 불만족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남과의 비교 속에 열등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1번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때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가 있는 이 상황, 내 곁에 두신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거든요. 이게 나거든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 과대평가한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계속 나옵니다. 왜 나오죠? 내 스스로 과대평가한 그 허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것에 불과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잖아요. 그럼 반대로요, 나를 과대평가하는 한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 나에 대한 과대평가라고 표현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비전이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이제 학생들도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교회는 비전이나 꿈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높아져서는 안 됩니까? 아니,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꼬리는 대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따라 맡기신 보이지 않는 장기가 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된다는 것은 꼬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기도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논리 자체보다는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훨씬 많이 젖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셉을 배웠죠. 요셉이 꿈을 높은 데 두고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하며 뛰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요셉이 꿈은 꾸었어요. 자기 형제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지만 잃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 꿈을 향해 달렸다라면, 비전의 사람이 되려고 했다라면,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그분의 말처럼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뛰어가다가 갑자기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잖아요. 그 종살이를 해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현실을 부정해야 돼요. 만약에 그 비전만을 가지고 살다가 억울하게 재수생활로 들어갔다. 화병으로 죽여요. 아니면 정신병에 걸리거나.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잡혀서 이집트로 팔려갈 때 겸허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충실했죠. 그런데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죄수로서의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죄수로서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른 삶을 충성되게 산 거죠. 그 결과로 국무총리가 된 거죠.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형님들이 자기에게 곡식을 사러 온 것을 보고 동생인지 모르고 무릎을 꿇는 그 형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어릴 적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 보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 꿈을 놓고 나로 하여금 꾸게 하신 게 나를 높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바른 생명, 참 생명, 사랑으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꿈을 가져도 돼요. 비전을 가지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지금 내가 처해진 나의 상황, 지금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상황, 내 곁에 두신 사람들, 내 삶의 현장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허상이 된다는 거죠. 내 삶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에 뿌리를 박고 살지 않으면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은 허망한 함정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뿌리를 둔 꿈일 때에는 그 꿈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 또한 자기 자신 때문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상을, 그러니까 허상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사람이 자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배운 게 있죠. 진리가 자유케 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을 전적으로 믿을 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이 붙들려져 있다라는 것. 그분의 지혜대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주장하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걸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지금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자유를 누린 사람만 또 있는 그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100% 맡길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실패의 웅덩이에 빠뜨리셨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셨다. 그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나를 인정하는 것이 나를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가꾸시든지 나를 맡겨드리겠다라는 것, 그것이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나로부터 자유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3절은 끊임없이 온 이성을 다해 자기를 바로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인생 존재 자체에 대한 본질적이고 바른 인정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생 존재 자체에 대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쁜 꽃도 떨어지고요. 싱싱한 풀도 말라 비틀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어느 날 소리 없이 소멸하는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인생, 안개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성경이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없는 존재라고, 부질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 그림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인생을 그림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탈무드의 주석 학자들은 뭐라고 다윗의 그 시편을 해석해 놓았냐면요, 그 그림자는 나무나 바위의 그림자가 아니라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생의 본질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바가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전달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서야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서야 내 가치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불가능하기에 오늘 로마서 12장 3절은 먼저 자신을 바로 알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진 게 많아지면서, 아는 게 많아지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가지 못해요. 오히려 이루어가야 할 조화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기 일쑤예요. 결국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습이 틀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한 달 수입이 다 달라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추진력도 다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뜻만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리 사이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른 상황을 맡기시고 다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본다면, 그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각자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이 로마서를 쭉 청년부에서 한 3년 정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로마서를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복음 한 단어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로 끝나지만 거기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로마서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뒤쪽으로 쭉 펼쳐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이 한 것으로 로마서를 다 이해했다고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밝히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법에 대해서 뒷후편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 삶에 대해서 도전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그때도 절감했어요. 여러분, 이 1절과 2절, 3절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믿는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삶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을 수행하고 훈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의지해서 내 자신을 바르게 보고 내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설교가 이로써 끝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두셨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실 수 있고 가꾸어 가실 때에만 다시 쓰리쓴 연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꿈 속에서 나를 맡긴 사람들만 전혀 새로움을 경험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새해 신년 예배 때마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나를 인정하며 마땅히 보아야 할 내 모습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을 맡겨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한번 기도할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부정과 비판이 많았다면 아니 그런 시선에서 돌려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상황과 사람들 사이에 두신 이것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우리 삶의 이정표 삼아 푯대 삼아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며 그러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소망되신 아버지께 예배하며 명하신 대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